자,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14절부터 좀 저희가 같이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한 해에 세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가 밭에 뿌린 바네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네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 들인 때곧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번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의 법도를 주신 이후에 명절에 관한 그러한 규정을 이제 주시는 장면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고 하셨냐면 성전에, 그러니까 광야 같으면 성막이죠. 성막에 그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 부분에 해당하는 긍휼의 자리,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 지금 이제 성전, 그것이 이제 장막이었던 것이 이제 왕국을 거치면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솔로몬 때 이제 성전으로 건축이 됐죠. 그래서 그 성전에 이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수확절, 그리고 그 뒷부분에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펴보시면은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수능 준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뭐 수능 준비가 아니더라도 이제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1년 사시사철 공부하다 보면 더운 날도 많고 또 추운 날도 많고 또뭐 가정에 일이 생기는 때도 있고 몸이 아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 누구나 다 겪는 그러한 변화인데 그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다져잡고 꾸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부하기에 좋은 날만 골라서 공부하면 며칠 안 돼요. 그렇죠? 1년 중에 그런 날은 며칠 안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어쨌든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우리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십시다. 여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똑같은 말씀이네요. 아까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해에 세 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신을 보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명칭이 다르네요. 그렇죠? 세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 맞는데, 무교절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무교절, 수확절, 수장절 이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이 칠칠절이라는 것이 지금 수확절과 동일한 명절이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 또 오순절로 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수장절이 이게 이제 장막절과 동일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 최소한 세 번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교절, 즉 유월절 동일한 명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명절이에요. 그다음에 수확절 또는 오순절, 칠칠절 동일한 명절이에요. 수확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이렇게 세 번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여자는 안 보여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자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남자가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대표하듯이 지금 남자는 지금 이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보인다는 것은 모든 가족이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들, 명절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그 달력과 절기들이라는 그 프린트물을 받으셨죠? 지난번에? 그거를 좀 잠깐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저쪽 뒤쪽에 여분이 있으니까 없으신 분은 다시 손을 드시면 뒤에서 좀 나눠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달력과 절기들이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그 앞부분을 할 텐데요. 저희 아버님 혹시 안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가지고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추석이라는 그 명절, 저희도 이제 이 명절을 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이제 유대인에게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하는 것과 사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표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로 이제 이런 명절을 이제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04편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에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절들을 위해서 달을 지정하신다. 이달 그러니까 이제 문이죠. 그 해와 달할때그달그달 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절들을 이제 지정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계절들 안에 이제 그 어떤 그 명절들이 이제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태양력에 의해서 어떤 명절을 하기보다 세기보다는 이 태음력 그러니까 달에 의해서 우리가 명절들을 이제 주로 지키죠. 이스라엘도 사실 그 날짜를 세는 것이 그 원력, 달에 의한 그러한 날짜 체계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이제 왜 중요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40개가 넘는 중요한 사건들이 이 명절들과 관련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할 때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구약의 그 명절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절기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의 맨 앞장, 달력과 절기들이라고 되어 있는 맨 앞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엔 절기가 사실상 일곱 개가 있습니다. 명절이 그러니까 일곱 개가 있어요. 절기가 7대 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그 달력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달력, 우리가 쓰는 달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력과 민간력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의 1월에,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1월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에 의하면 3월과 4월에 그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1월 달이었어요. 원래가. 그래서 그 1월에, 그 1월에, 이제, 원래가 이제 7월이었죠. 그것이 이제 1월로 바뀌는 것인데요. 그 바뀐 그 새해 1월을 니산월이라고 부르면서 그 1월에 명절이 3개가 있는데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4일 유월절, 그 다음에 15일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15일부터 7일간 이렇게 해서 무교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일이 초실절. 이렇게 해서 3월과 4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니산월에 해당하는 해. 그 다음에 조금 한 50일 간격을 띄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볼 때는 5월 말경이 되는 것인데요. 아니면 6월 초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 시반월이라고 부르는 3월에 제6일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 그러니까는 1월과 3월 두개 달에 걸쳐져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이 이제 봄에 있는 절기가 됩니다. 봄에 있는 절기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간격을 두고 저쪽 9월과 10월의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7월에 해당하는 티시리월에 해당하는 그 달에 이제 3개의 절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장막절, 이때도 7일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을에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명절 중에서 4개가 봄에 몰려있고, 3개가 가을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에 몰려있는 3개의 절기는 교리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들이 지금 봄에 있는 4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있게 되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3개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은 그 봄에 있는 4개의 절기, 즉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어 있는 4개의 절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 장을 여러분이 넘기시면 그 뒷페이지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신구약적 의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오케이. 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이면 여러분이 이제 머리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그이 태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음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하면 음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태양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그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일곱 절기의 기초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로는 보통 봄에 맞는 첫 번째 보름날 이제 지켜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루입니다. 이 절기는 하루예요. 니산월 14일 하루예요. 그러면서 이날은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양이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양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적혀 있는 그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에 대해 맺으셨던 그 언약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갱신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장자들을 구속하는 날입니다. 장자들을 구속하는 날. 그래서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그날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요. 그렇죠?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문에 인방과 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구속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또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날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2장 몇 개는 저희가 성경 구절을 좀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2장은 첫 유월절 사건이 있는 날이죠. 4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제 이르게 되고 이러면서 그 탈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장이 12장인데 이때 보면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날, the day, 날, 어떤 특정한 날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었다. 그럼 이 430년이 끝나는 이 날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쫙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 세대 만에 400년 동안 이민족에게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8절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큰강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자,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몇월 며칠인지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특정한 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날에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출애굽기 이제 12장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묘사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에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날이 이 날이 여러분이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와 보시면 자,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첫 달, 1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롭게 1월이 된 니산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또는 아비벌. 그래서 이 니산월 첫 달에 3절에 보니까 10일에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6절에 보니까 같은 달, 즉 니산월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회중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이날이 지금 유월절이 되는 것인데요. 이 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 나오는 이 날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니산월 14일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다. 그런데 그 430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400년과 430년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400년이 지난 끝나는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날이 바로 니산월 14일에 해당하는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날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적인 의미로는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대속받는 것, 구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 유월절 어린 양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성경이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각 사람이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는데 우리나라 언어에는 이 단수와 복수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단수 복수 문제가 명확하면서 대단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어린 양 이렇게 하면 영어 표현으로는 유월 램즈 그래서 너희가 복수니까 양들도 복수가 돼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야 영어 표현에는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너의 양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이제 이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이 영어가 다우디 다이 다인 그래서 다이 램 이렇게 해야 이제 단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유 유어 유월스 이렇게 이제 복수가 될 때는 우리 현대 영어에서는 유월 그러면은 이게 단순지 복수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러나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유어 램 그러면 유어가 복수예요. 그러면 램드 램즈로 복수가 되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시면은 유어는 복수인데 램은 단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할때 이것이 교리적으로 그 양은 하나의 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바로 창세로부터 정해져 있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여러 양이 아니라 바로 그한 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이 양은 이제 흠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Without spot, without blemish.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양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은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집트에 있는 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장자들을 죽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그 이집트 전역을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양을 죽인 것만 가지고 장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피가 발라져야 했어요. 그 문에 발라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사실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지만, 내 마음에도 그 피가 발라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바른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남이 자기 마음에, 자기 문에 바른 것, 자기 마음에 예수님 모신 것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야, 그래야 내 문에도, 내 집의 문에도 그 피가 발린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뿌림을 받은 집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인 양, 이 잡은 양을 어떻게 했냐면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로 절여지는 것, 성막에 있어서도 그 번제단에서 그 꺼지지 않는 불, 번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타고 있는 그 불이 보여주는 바는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어린 양이 불에 구워지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는 그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영원히 불탔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불타고 있는 것이고, 그 고기를 내가 지금 어린 양의 그 살을 지금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제일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시간 간격 없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무교절은 누룩 unleavened bread,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이제 개역성경에 번역됐던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속되고,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이것은 고난의 빵을 상징하면서 또 이집트에서의 그 억압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양을 먹으라는 그 이제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같이 먹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그 피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 이제 교리적으로 이것을 이제 신약시대 이 무교절의 교리를 보면은 이것은 성화에 관련된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신약 성경에서의 누룩의 의미는 부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속되게 하는 누룩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누룩인데 그러한 부패함이 제거되는 생활, 거룩한 삶, 성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교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볼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위치적으로 즉시로 우리가 거룩한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거룩하게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가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면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러한 교제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교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거룩함에 바탕을 둔다. 이것이 지금 무교절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또한 죄의 실행으로부터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죄와 형벌로부터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죄의 어떤 파괴적인 그 권능 그것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어느 신자도 누룩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그 순간 위치적으로 거룩해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항상 유월절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성화라는 것은 항상 구원 다음에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무교절에 해당하는 그 신약적 의미의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죠. 어느 이스라엘 백성도 누룩을 치움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즉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이 누룩을 치운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 의해서 피부림을 받고 그것이 내 안에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의 절기를 내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예요. 모든,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교절을 지켜라. 즉, 누룩을 버리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봐라. 그러면 유월절이 찾아올 거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가 해탈을 하고, 그럼 너희가 좋은데 극락에 가게 되고 좋은데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종교와 복음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즉 무교절을 지켜서 유월절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끊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끊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니까 도둑질이 죄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